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을 본받읍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6장밖에 안 되지만 이 에베소서 안에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10번쯤 나오는데요, 이게 좀 독특하기도 해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한 33번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에베소서가 가르쳐줘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고 하는 표현이 아주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실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를 떠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키프리안, 보통 키프리아누스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키프리안이라는 분이 했던 말 중에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말을 어거스틴도 인용하고 칼빈도 인용하고 막 하여튼 교회 역사 안에 2000년 동안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혼자서는 절대로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결혼과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아요. 이를테면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하듯이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출생신고를 안 하면 뭐 이렇게 접종도, 예방접종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이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안 받으면 그 사람은 공식적인 교회의 일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외에 세례는 항상 공개적인 자리에서 받습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증인이 된 사람들이 당신을 이제부터 교회 안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허락하는, 그리고 그 증인이 되어주는, 그리고 세례 서약의 마지막은 항상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도 교회 안에서 되는 겁니다. 혼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갖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냐? 많이 아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뭐 기도 많이 해가지고 무슨 영적인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영적인 성숙의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온몸, 교회 안에서 여러 지체가 마디와 힘줄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가지고 팔은 팔, 눈은 눈, 귀는 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전체를 하나 되게 하고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이것이 사실 영적인 성장의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시죠. 성도님이 아니고서는 제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는 거군요. 이렇게. 예. 조금 길었는데 잘하시네요. 예. 예.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그런 관계 아니고서는 사실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마디 더 하시죠.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분이셨군요. 이렇게. 예. 정말 소중한,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가고, 뭐 이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마디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이것이 영적 성숙의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주 오해하기를 자기가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천국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니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럴 때,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지, 아무도 관계없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뚝 떨어지는 곳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나 예수 잘 믿었으니 내가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 큰 오해예요. 천국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예수 안에서 한 피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자매들이 들어가는 곳, 그래서 회복된 교회가 누리는 복이, 그게 천국의 복이지, 내가 그냥 죽어서 나 혼자 천국 달랑 들어가느냐,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 고백하고 함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내 예수 믿는 신앙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공교회, 보편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교회,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과거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신앙 안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거예요. 이 공동체의 신앙 고백 밖에 있는 것을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이 전통적인 교회의 신앙 고백을 나도 아멘 하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회가 병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타락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가 타락하는 거요, 정말 이거 말로 다하기가 어려워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사기 묵상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옛 교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은 옛 이스라엘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 교회가 얼마나 깊이 병들고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각기 소견이 오른 대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은혜의 지배를 받은 게 아니고 각기 소견이 오른 대로 행하다가 보니까 정말 병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소망을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난번에 사무엘 상 읽었을 때 실로 성막 기억하십니까? 엘리,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 실로 성막,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한 짓을 하는 그런 더러운 곳, 그런 부패한 곳. 그래서 뭔가 이 성막의 권위를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부패하고 더러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이 사역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인 형편을 기억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선지자가 볼 때 이건 도저히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성전 무너진다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요. 병이 들고 교회가 타락하면 이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추태화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권력과 신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독일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히틀러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히틀러가 기독교인이었다. 근데 히틀러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 교회였어요. 교회.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사할 때 성경에 그거는 그들의 문화일 뿐이지 한 번도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없어요. 독일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독일 루터 교회는요 종교세를 냅니다. 이게 내가 기독교인이다. 나는 교회 세금을 내겠다. 본인이 선택을 하면 우리 왜 그 의료보험 떼듯이 이렇게 다 종교세를 내요. 그래서 독일 교회는 이게 그러니까 국가 교회가 아닌 무슨 침례교회라든지 뭐 장로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헌금을 하지만 루터 교회는 기본적으로 헌금을 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게 다 종교세.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지금도. 2차 대전이 벌어질 때 히틀러가요, 이게 무슨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게 아니에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 시절에 독일은요, 거의 9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가 타락합니다.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가 타락하면 물론 이제 이 추태화 교수님이 이 책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독일 민족주의, 독일의 그 1차 대전 패배 이후에 자기들의 패배감을 우월감으로 바꾸어주는 뭐 그 정치적 그 농간에 놀아난 뭐 이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교회가 분별력이 없고 교회 지도자들이 분별력이 없고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악한 짓에 협력 그런 역사가 그게 사실 불과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그러지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지만 교회가 병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타락하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뭐 이게 병이 든 걸로 말하자면 정말 어디 부끄러워서 말을 하기가 어려운 정도. 오늘날 교회도 사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잘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 신사참배할 때부터 교회는 어떤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많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주류 다 신사참배했지만 그거 별로 회개도 하지도 않고 이를테면 우리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등장했을 때 이승만 정권 같이 진짜 악한 정권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승만 정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교회가 그런 짓을 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창피하게 여겨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가 어떻게 된 판인지 이승만 정권을 엄청 좋은 정권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얼마나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 추앙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생겨요. 교회는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얼마나 창피한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그 식민 통치가 우리 민족의 역사에 기여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학자들이 생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교회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악해요. 교회가 악하다. 너무 부패해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정말 이 어떤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함을 따라가고 대의와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 머물면서 어떻게 애굽과 가나안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간곡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간곡한 가르침을 무시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그 시대에 부자 되게 하는 신이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는 그 시대에 성공하게 해주는 신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그 시대에 비를 내리는 신이었어요. 다 농사를 짓는데 비가 제때 오는 게 중요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네가 농사 지어서 부자 되려고 하면 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따라갔어요. 그 결과가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요, 부자 되는 게 중요하고요,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기는 것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움켜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 여섯만 일하고 일곱째 날은 일을 하지 말아야 돼, 6년만 일하고 7년째 되면 이자도 다 탕감해주고 노예도 다 자유롭게 해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밥 모퉁이에 거 다 가져오지 마, 11조 드려야지, 그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런 사랑과 그런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그게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읽으면서 그거 다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사람들을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 데리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애굽이나 가난, 애굽과 가난의 특징은요, 경쟁이에요, 싸움이에요. 그 시대는 자기가 힘을 가지면 연약한 부족들을 다 부려먹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예생활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노예생활 하던 사람들을 해방하시면서 너희들은 남을 노예로 삼으면 안 돼, 뭐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너희들은 약탈하면 안 돼, 남의 것 빼앗아 오면 안 돼.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진멸, 전쟁에서 진멸, 진멸이라는 건 뭐냐면요, 목숨 걸고 싸워도 얻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남의 것 빼앗아 와야 그게 부자 되는, 사실 그게 고대 사회의 로또 복권 같은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 구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 싸울 때는 전리품을 얻지 못하게 하신 거죠. 목숨 걸고 싸워서 얻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뭐로 싸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항하여 싸우고 거룩함을 구현하기 위하여 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싸우라고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런 싸움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죄에 대하여 싸우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 싸우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집단이, 오늘날 교회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싸우는 집단이 되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해도 되는 뭐 그런 사람을 계속 교회 안에 길러내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교회가 깊이 병이 드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배우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결국에는 천국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결국에는, 내 하나님이 진짜 나를 택하셨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겠지,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제가 언제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요, 교회 여튼 택함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택함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 불가능하다, 택함받은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택함받았다는 이유로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너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그거는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택함받았으면 우리는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부끄럽게 여기고,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것 부끄럽게 여기고, 주님 사랑하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이나 열정이 없는데 택함받은 사람이냐?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거냐? 잘 몰라요, 그거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한다 그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은 불신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죠. 그렇지만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실 거야,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될지 주고봐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분 만난 적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할 기회를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회개할 기회를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응? 회개할 기회를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죽기 전에 회개함.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예배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 꽤 많아요. 속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그거 은혜지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는 은혜로 되지만 주님께서 그 다음에 네가 은혜로, 네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거는 당연한 거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자녀는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녀가 부모를 본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그거 마땅한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있는 거죠. 이게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당연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저 여전히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한다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요,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없이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런 어떤 자의식도 없이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거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회 안에요, 값싼 은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를 너무 과소평가해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른 채로 그저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내가 교회를 출입하고 있으니 내가 그래도 죽어서 천당은 가겠지, 이렇게 천당, 내가 헌금은 하고 있으니 천당은 가겠지,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천당이 불편하다니까요.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주님께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천당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천당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천당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곳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인 사람에게 천국이 좋은 곳이지,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거침없이 살던 사람이 천당 가면 그 천당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 앞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면 술집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노래방에서 거의 100점 받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는 입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를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거거든요. 뭐를 좋아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성도들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뭔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뜻받드는 것이 기쁨이 될 때 천국이 우리에게 좋은 곳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 육체와 마음을 성질대로 사는 것이 그게 자유롭게 느껴지는 사람이 천당을 가면 그 천당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고요. 주님이 뭐하러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네 성질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 있는 곳에 가서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해주시는 곳, 그게 지옥이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자유로운 곳. 천국은 하나님이 없이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는 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기쁨이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너무 노골적인 질문이었나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천국을 가고 싶으세요? 천국을 가고 싶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부터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 주님의 은혜의 지배, 말씀의 지배, 그거를 즐거워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은 자기 성질대로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내가 언제 그간에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하나님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렇게 했느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가 마땅히 갖추어야 될 것들을 갖추면서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뭐냐? 그거는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본받는 거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는요, 5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희생제물이에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레위기 읽었을 때 번제든지 무슨 제물 드리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거기서 나온 표현이고,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간 그런 대속의 제물, 그런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희생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3장 18절이었죠.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본인은 죄가 없어요. 당신은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래서 우리 죄와 예수님의 거룩함을 뒤바꾼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이유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그저 감사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죄와 허물을 꼬치꼬치 질문해가지고 우리를 창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저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감사 하나 주시는 거죠. 모르는 척 해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척. 간과라 그러죠. 간과. 우리 죄와 허물을 모르는 척 해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감사 하나 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저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그저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죄와 허물을 그저 모르는 척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끌어안아주세요.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거죠. 속앓이는 예수님이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기는 어렵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기는 쉽잖아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분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이게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더 하시죠. 저는 좀 어려워요. 우리는 어렵죠.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어렵지만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해 준다면 이게 얼마나 나한테 복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 나를 속상하게 만든 그 인간, 조금 부담스러운 인간이어도 여러분 품어주는, 끌어안아주는,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절로 될까요?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기 부인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성질 죽이신 거죠. 예수님도 성질대로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버리사.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이런 자기 부인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묵상할 때 배운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지배, 은혜의 지배 받으며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본문 보시면 5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왜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러겠어요? 성경은 이거 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대 사회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음행과 더러움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하면 비가 온다고 믿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비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 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음행을 했어요. 그래서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란한 짓을 했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배 자체가 음행을 하는 거였어요. 일종의 마술적 교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음행하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음행한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음행은요, 죄가 아니고 음행은 복받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음행은요, 성공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이 사람들에게 음행은, 여러분 그게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이를테면 에베소의 주신이 아데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에게는요 수천 명의 신전 창녀들이 있어가지고 이 아프로디테 아데미를 예배하러 가면 그 신전 창녀들과 함께 음란한 짓을 하는데 그 음란한 짓이요 복을 받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는 이게 음행과 방탕함이 죄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죄가 아니고 복을 받는 방법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느 시대나 음행을 죄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도요 예전에는 간통, 간음하면 잡혀갔습니다. 요즘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거를 죄라고 여겼거든요. 요즘은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거 개인의 자유에 속한 거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자유. 예전에는 동성애 죄라 그랬죠. 요즘은 그거 소수인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음행과 방탕함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은 탐욕,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욕심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믿어요. 물론 욕심이 항상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느냐? 아니죠, 아니죠. 성경은 욕심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 오욕칠정 그러지만, 불교 용어기는 하지만 오욕칠정이 죄냐? 아니고 오욕칠정 없어보세요. 인생에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희노애락 애오욕 그거 없어보세요. 여러분 그거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오욕칠정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오욕칠정. 오히려 그 욕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이게 부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예배당 올 때 다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그거 다 욕심이거든요. 예쁘게. 저 오늘 머리가 조금 성공했어요. 이게 아침에 공예 많이 드리고 이 넥타이 이번에 설 아니고 추석이죠. 추석이라고 어느 분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또 예쁘게 딱 메고 이게 더 이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요 삶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오늘 이렇게 이게 다 욕심인데 이 욕심이 있어야 삶이 더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거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거 거룩한 욕심으로 초대하는 거거든요. 영적 철인하라고 그래가지고 영적 철인하는데요 구역별로 선수 2명, 3명 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구역은요 어떤 구역장이 한 4명, 5명을 다 적어냈어요. 야, 이게 2명만 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냈냐 그랬더니 그 구역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한 만큼 유익인데 우리 구역 식구 다 하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역장이 욕심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 구역은 전부 다 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 구역장은 복받을지어다. 그런 구역. 이렇게 거룩한 욕심이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 행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면 그 탐욕은 우리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요. 자녀들에게 성공을 자꾸 가르치지 말고 자녀들에게 부자 되는 길, 성공하는 길 뭐 이런 걸 자꾸 가르치지 말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사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자꾸 공부만 열심히 하라 그러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지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리고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공부를 하는 놈은 하라고 안 해도 해요. 공부도 여러 가지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춤 잘 춰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별의별 제가 언제 한번 어떤 유명한 식당을 갔는데요. 그 유명한 식당 사람이 엄청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이요 엄청 불친절해요. 저는 왜 그 식당이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집을 안 가요. 그랬더니 조금 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안 가면 그런데 제가 그 식당에 그 주인 불친절한 주인을 보면서 야, 저 주인이 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뭐예요? 저 사람이 미적분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으며 저 사람이 뭐 외국어를 그렇게 잘해야 될 이유도 없고 저 사람은 오히려 음식 맛있게 만들고 오는 사람한테 친절하면 참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꼭 뭐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와서 수석을 하고 이래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굳이 그래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1등 해보신 학생일 때 1등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마다 100점 받아보신 분? 우리 교회는 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맨 1등 한 분. 그러니까 그 집 애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불쌍해요. 부모는 맨날 1등 맨날 100점 받으니까 80점짜리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학교에서 꼴찌도 해보고 1등도 해봤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꼴찌도 해보고 1등도 해봤거든요. 은혜 받기 전에는 제가 꼴찌도 해보고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공부 열심히 하고 1등도 해보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꼴찌 별거 아니고 1등 별거 아니고 꼴찌 한다고 인생이 다 실패냐 그런 것도 아니고 1등 한다고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는 것을 알고 그 사명에 응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라 하지 말고 우리가 따라야 될 대의와 가치가 뭔지를 가르쳐야지 공부 잘한 놈들이 나라 말아먹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약한 짓을 많이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합니까? 그러니 탐욕이 우리를 우상숭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그 패배감, 경제적인 어려움 그거를 우월감으로 바꾸고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준다고 말했던 히틀러한테 표를 주고 그 히틀러를 지지하고 그러니까 그런 괴물을 교회가 만들었어요. 교회가. 괴물을 교회가 만들었다고요. 이게 무서운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탐욕에 매이면요. 자본주의가 성경적인 줄 알아요. 자본주의가 성경적이다. 그거요. 진짜 웃기는 소리예요. 근데 교회 안에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가 타락하면 괴물을 메시아처럼 만드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는요.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이라는 것은 그거는 쓸모없는 이 좀 이렇게 말이고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분별력 없이 아무 말이나 해대는 것이고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성적인 음담패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쓸모없는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가요 말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 여기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요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약한데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도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4장 5장에서 말에 대해서 네 번이나 말한다고요. 말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을 본받으려 그러면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선한 말을 하라는 거죠. 쓸데없는 말, 더러운 말,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칠 만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골로새서 묵상할 때 골로새서 4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추석이라서 여러 가지 음식에서 먹었을 건데 여러분 이 음식을 할 때 소금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금을 적게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적당하게 소금을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음식이 맛있어요. 소금은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짜거나 싱겁거나 그런데 소금을 적당하게 치면 나물이 나물 맛이 나고 고기가 고기 맛이 나고 국이 국 맛이 나고 그 반찬의 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을 왜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을 살아나게 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힘을 얻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내 속 시원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자고 말하는 것, 그 사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소생케 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거라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내 주변에 그런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요, 무슨 신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는 것을 따르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뭐를 좋아하느냐, 내가 뭐를 좋아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슨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 레위기가 거룩함에 대해서 말했을 때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함이 다 일상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